사도행전 57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23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21장 18절부터 26절에 있는 바울의 상황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더불어 결례를 행함. 우리는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들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믿는 자 수만 명이 율법에 열심이라는 것을 지적했음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 유대인 믿는 이들은 바울에 대해 그가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들었습니다.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은 다음과 같이 바울에게 요구했습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우리가 보았듯이 여기에 언급된 서원은 나시린 서원입니다. 나시린들과 함께 정결케 하는 것은 그들의 서원에 그들과 연결되어 그들과 함께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의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정결케 하고 그들의 비용을 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시린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부자는 종종 나시린의 정결케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 나시린들에게 필요한 예물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가난한 나시린들은 모든 예물들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지불해줄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시린들을 도와준 자들은 자신을 그들에게로 연결시켰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나시린들로 더불어 정결케 하고 그들의 비용을 지불한 것은 4시 5시 될 수 있도록 그를 그들과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의 말은 만일 바울이 나시린으로 더불어 정결케 하고 그들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모든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도 역시 질서정연하게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분명히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인 믿는 이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네 명의 나시린들에게 연결시키라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만든 심각하고도 두려운 커다란 오류를 범한 요구였습니다. 21장 25절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안하고 편지하였노라. 여기에 있는 그들의 말은 15장에 있는 것처럼 낡은 음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되는 날짜를 고하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만기는 나시린 서원의 만기입니다. 나는 당신의 주의를 결례를 행하고 라는 말에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미 나시린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각 사람을 위해 드려지는 예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까지 라는 말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면서 바울은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제사장이 와서 바울을 포함한 그들 모두를 위해 7일째 만기의 끝에 희생을 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타협과 해방.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갔으며 제사장이 드릴 예물을 기다렸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기 얼마 전에 쓴 책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쓴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의 말을 수행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지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는 자신을 나시린들과 연결시켰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바울에 대한 소동이 있었으며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이에 대해 2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 소동은 이레가 거의 찼을 때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레째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성전에 들어간 바울의 의도는 문제를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가 네 명의 나시린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것은 그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 함께했던 나손의 집에서 단순히 형제들과 함께 머물기로 작정했다 합시다. 더 나아가 바울이 형제들에게 나는 성전을 주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셨기 때문이다. 형제들이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셨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한다. 제사장 체계와 모든 희생들은 다 지나갔다. 그러므로 나는 제물들과 제사장들로 더불어 무언가 나누기 위해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기에 머물러 당신들과 교통을 갖겠다. 라고 했다 합시다. 만일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에 형제들과 교통하는데 시간을 보내었다면 상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확신하건대 상황은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타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쓴 저자였으나 이 서신들을 쓴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이 장에 묘사된 보조를 취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보조를 취한 것은 그의 편에서 하나의 커다란 타협이었습니다. 21장 26절과 27절에 의하면 바울은 결례의 날이 종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와서 그와 다른 네 사람을 위해 제물을 드려줄 때까지 성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기간 동안 성전에 머무는 것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행복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기쁨에 차서 주님을 찬양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을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성전은 바울에게 감옥보다 훨씬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이 바울에게 거룩한 장소, 심지어 하늘이었던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에게 감옥이었습니다. 매우 참된 의미에서 바울은 풀려나올 수 없는 그곳 성전에 투옥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 덫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성전에 투옥되었으나 주님은 그를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할 방법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풀려남을 성취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동을 일으키게 하여 성전에서 바울을 끄집어내셨습니다. 한편 바울은 매우 곤경에 처해 있었으며 다른 한편 그는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정죄하신 신약의 은혜와 예루살렘에 있는 구약의 율법과의 혼합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주님은 그분의 신실한 종을 그 끔찍한 혼합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한 그의 사랑원인 관심을 수행할 뿐 아니라 또한 거기 있는 교회에 미치는 유대적인 영향에 관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통을 갖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에서 할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그에게는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미치는 유대적인 영향을 정리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그분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주님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인들에 의해 투옥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과 은혜의 그 끔찍한 혼합을 주후 70년에 타이터스가 그의 로마 군대를 끌고 와 그 도시를 멸망시킬 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혼합은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사건이 있은 지 약 10년 후에 끝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장차 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전환에 관한 비유에서 주님은 악한 농부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묘사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과실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임을 가리킵니다. 멸망에 관한 이 말씀은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비유에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타이터스 휘하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버리신 것을 봅니다. 장차 있을 성전의 멸망에 관해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건 역시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요세푸스가 묘사한 바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은 난자한 것이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유대인 믿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주님은 거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을 뿐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혼합을 끝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로부터 흘러나왔던 독의 근원도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그분의 기이한 방법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바울을 구출하여 호송함. 주님은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바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바울이 신실했으나 그 상황을 도울 수 없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 상황을 돕는 대신에 바울은 그것과 타협함으로 덫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 21장 27절부터 23장 15절에 묘사된 소동을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천부장이 개입하여 그를 붙들고 사슬로 결박하라 명한 후 그 상황에 관해 물었습니다.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천부장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소동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입하게 되었으며 그의 개입을 통해 바울은 구출되었습니다. 사실상 천부장의 개입은 바울을 유대인들의 음모로부터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천부장의 개입을 통해 바울은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로마인들에게 결박되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정부로 호송되었으며 거기에서 그는 꽤 오랫동안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로마 천부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었다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위협적인 그 상황으로부터 바울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주님은 바울로 하여금 경륜적인 전환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전환을 매우 열망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의도와 거기에 있는 믿는이들로 하여금 이 경륜적인 전환을 체험하도록 도우려는 강한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기는커녕 그 자신이 결국 혼합된 상황에 말려들어 타협을 했습니다. 바울은 네 명의 나시린과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그러한 상황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시린 서원의 한자들과 함께 연결된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자신을 유대인들이 주시하는 데서 지켜주는 나손의 집에 머무는 대신에 성전에 간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시린과 연결되어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갔으며 거기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어 붙잡혔습니다. 그 의도는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외에 누가 그러한 상황을 도울 수 있습니까? 주님은 주권적으로 바울을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적인 혼합으로부터 완전한 전환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의 결과로 바울은 가이사랴로 갔으며 아마도 거기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2년 동안이 바울에게는 유익하고도 놀라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의 이 2년 동안에 무엇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사역과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던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히브리서 등 중요한 책들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동안 그는 그의 사역을 온전케 할 이러한 주제들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14서신 중에서 단지 6서신만을 썼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책들이 기초적이지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히브리서처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쓰기 전에 디도서와 빌레몬서가 쓰여졌으며 이 네 권의 중요한 책들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보호를 받고 난 후에 쓰여졌습니다. 아라비아에서의 바울의 기간이 그의 초기 사역과 커다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가이사랴에서의 2년은 그의 사역을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앞으로의 서신들과 커다란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옛 경륜에서 새 경륜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주권으로 인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주권과 지혜로 주님은 바울에게서 이같이 온전한 전환을 수행하셨으며 이 전환은 거룩한 말씀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이러한 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 구약 경륜에서 신약 경륜으로의 온전한 전환에 관한 완전한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